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목 같이 읽으시죠. 시작. 말씀의 신실성.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의 신실성. 우리 한국 분들이 처음 이제 필리핀에 와서 잘 적응되지 않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필리핀 사람들이 약속을 잘하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참 잘해요.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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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 오케이 오케이 노 프로블럼 막 그래. 근데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게 좀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되죠. 내일 오겠다고 해서 하루 스케줄 다 빼놓고 이제 나는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도 없어요. 연락이라도 좀 주면 좀 답답한 게 좀 풀릴 텐데 이게 몇 시에 올지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안 지켜주는 거예요. 뭐 시간 약속을 일단 정확하게 지키는 경우가 사실 조금 드물고 아예 늦는 정도가 아니라 그날 안 오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냥 아예 그냥 제끼는 경우도 그냥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필리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그들을 향한 불신도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 일을 갖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힘드니까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어떤 단계 어떤 단계가 되냐면 제가 경험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단계가 되냐면 에이 그렇지 뭐 필리핀이니까 이해해야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나도 더울 땐 아무것도 못 하겠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하고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안 하면 내 마음이 힘드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사실 좋지만 여기에 우리의 이런 어떤 거에 우리에게 있는 좀 부정적 영향이 또 있어요. 이런 어떤 자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 면에서는 좋아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좋아. 근데 또 한쪽 면에서는 좀 부정적 영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운전을 하면 우리 이제 김주희 집사님 좀 있으면 차 운행하시죠. 할 거죠. 하게 되면 기억하세요. 뭐냐면 운전을 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안 비켜줘요. 막 껴요. 근데 누가 근데 또 이렇게 또 끼어들면 그것에 대해서 빵빵거리진 않아요. 또 왜 그러냐면 나도 그러니까 나도 언젠간 또 그러니까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에이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는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변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 필리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약속을 잘 안 지켰다 뭐 시간 약속을 잘 안 지켰다 이러잖아요. 이 부정적 영향이 뭐냐면 내가 그걸 이해하거든요. 그 나도 필리핀에 적응을 해요. 아 이렇게 뭐 필리핀이니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적 영향이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분들 중에도 필리핀에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요 저와 같은 이 단계를 거치시고요 그죠? 아이 뭐 필리핀이니까 그렇지 뭐 그래 이해해야지 뭐 이 거쳤어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필리핀 사람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필리핀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냥. 그 한국 분인데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그냥 필리핀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에 대한 우리가 이제 불신이 있어서 한국 사람은 제대로 해주겠지 하고 그 한국 분에게 일을 맡겼는데 해주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길을 안 맞춰주는 거예요.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안 맞춰줘요. 길을 안 맞춰줘요. 한국 분인데 그 전화를 해요. 아 이거 좀 사장님 좀 해주셔야죠. 그러면 아 네 갈게요. 그럼 안 와. 아 이런 일을 제가 한국 분 중에 몇 분을 좀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야 저분이 참 어떻게 이 필리핀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 사람처럼 돼버렸구나. 이게 왜냐하면 저와 같은 그런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는 그렇게 사실 안 그러면 이 필리핀에서는 이게 너무 재촉하고 이러면 힘들긴 하거든요. 너무 날씨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간 거야. 너무 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한국 사람에 대한 불신까지 생기더라고요. 아 한국 사람도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여기서 한국의 그 서비스 정신과 신용을 얻고서 일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신용을 얻잖아요. 그렇게 일하잖아요. 그분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대로 해보세요. 여기서 한국에서 해주는 서비스 요즘 인터넷 설치하면 막 빨리 오잖아요. 여러분 6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인터넷 신청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소식이 없었어요. 설치 안 해줬어요. 소식이 없었어요. 요즘은 엄청 빨라진 거예요. 정말 정말 빨라진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오늘 신청하면 오늘 오후에 오든지 다음날 오든지 막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요즘은 인터넷 생각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도 빨리 되니까, 빨리 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의 그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사람, 필리핀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뭐 고객들한테 여러분이 신용을 그렇게 얻기 시작하면서 일하잖아요. 여기서 성공할 수 있어요.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앞서가는 거예요, 벌써. 우리 인테리어 사업하는 성도 중에 한 분은 본인이 직접 드릴 작업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거 인건비도 싼데 그 필리핀 기술자들도 있을 텐데 왜 안 맡기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막 드릴이 먼지 다 뒤집어 쓰면서 자기가 구멍 뚫고 이런 거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는 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가 먼지 다 뒤집어 쓰면서 일했겠습니까? 여기 뚫으라 그랬는데 이쪽 뚫어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생기다 보니까 아예 중요한 건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먼저 뒤집어 쓰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런 사장님은 성공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 사장님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국 사장님들 중에서 그 가게나 그 사업체를 지키지 않는 사장님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냥 인부들한테 일 시켜놓고 갔다 와 보니까 막 엉망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못 살겠다고. 근데 사장님이 사실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좀 그런 사고는 안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일이 있어서 다니셨겠죠. 그런데 사실은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우리 그 사장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그 사장님처럼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더 이거를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애쓰고 자기가 직접 막 먼지 뒤집어 쓰면서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정신이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가정이 세부에 이제 방문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알리시아 이제 방을 알아보고 싶은데 마땅히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그전에는 그분이 알고 있는 다른 집사님들한테 이제 했는데 그분들이 다 한국 가셨어요. 또 방학이라 또 다 가셨어요. 없어요. 이제 알리시아에 누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도움 요청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든 제가 돕고 싶은데 보니까 방학을 맞아서 이 콘도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에 다 들어가신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돌아오신 우리 새로 등록하신 초신자 성도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제가 한번 좀 어디 신방 가다가 방 좀 한번 알아봐 줄 수 있냐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좀 방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아주 뭐냐 아주 맑은 목소리로 흔쾌히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안 그러면 또 제가 가야 되는데 그분이 또 알아봐 주신다니까 제가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예약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도님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때 가겠다고. 그분이 다 준비해주고 제가 이제 약속 시간에 이제 가기로 했어요. 제가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5분 전에 도착했는데 미미 먼저 와 계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필리핀 사람은 약속 잡으면 내가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 필리핀 사람이 와서 기다리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먼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성도님 도움받아서 예약을 잘 마무리했는데 초신자이신 우리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몇 차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는 과정에서. 바쁘신데 앞으로 이런 일은 언제든지 그냥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앞으로 다 할게요. 알리시아 누가 한다 그러면 저한테 다 연락 주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말이 그 뭐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약속을 딱 지켜주시고 즉각즉각 해주시고 내가 뭐 이렇게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소식이 없는 게 아니라 즉각 자기가 오피스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뭐 오늘 보니까 예약하는 거 보니까 막 디스카운트도 해달라 그러고 막 자기가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고맙고 또 저 성도님은 직장 다녔을 때 일 잘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 다녔을 때 저런 자세를 갖고 했으면 일 참 잘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랬는데, 우리가 사실은 약속을 쉽게 하잖아요. 약속을 쉽게 하는데 얼마나 쉽게 그 약속을 어기는지 몰라요. 약속은 쉬워요. 근데 지키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약속을 어겨요. 하겠다 그랬는데 안 해요. 하겠단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에게 쉽게 약속을 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다? 결국 거짓말 가르치는 거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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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안 해주면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거운 말일 수 있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영적 부흥기를 이끌었던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찰스 스펄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스펄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은 태산처럼 해놓고 실천은 두더지 둔덕만큼 한다. 사람들이 약속은 쉽게 쉽게 하지만 그 약속은 잘 안 지킨다는 비유거든요. 태산이 얼마나 큽니까? 태산이란 거는 클 태자잖아요. 정말 정말 큰 산을 태산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의 입에서 나온 약속이 태산처럼 그렇게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 이렇게 하겠다는 거, 그렇게 많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더지가 지나간 둔덕이라고, 두더지 굴, 두더지 이렇게 지나간 흔적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어른들은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은 콘크리트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좀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아름자매님 보셨어요? 아, 못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면 산에 가면은 두더지가 지나가는 흔적이 있어요. 땅속으로, 두더지는 땅속으로, 땅속으로. 서진아, 본 적 있어? 어, 두더지 본 적 있어? 너 좋은 동네 살았네. 좋은 동네. 아, 학교에서? 학교에서? 지금 다니는 학교? 한국의 학교? 야, 근데 어렸을 때인데 그걸 기억을 하고 있네요. 근데 두더지 둔덕이라는 게 뭐냐면 두더지가 지나갈 때 아주 땅속 깊이도 파겠지만 아주 살짝 파요. 거기에 뭐 먹을 게 있는 것 같아, 아마도. 그래서 그 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이렇게 두더지 지나간 자리가 이렇게 이렇게 흔적이 남아요. 쥐 한 마리 지나갔으니까 얼마큼 나왔겠어요? 볼록 나온 거지, 볼록. 이렇게 그냥 발로 밟으면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두더지 둔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실천한 거는요 두더지 둔덕 같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겠다고 한 것만 있으면 엄청난 거를 지금 우리는 지금 해냈을 거예요. 우리 뭐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제가 목사님 성공하면 다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본 사람이 없어요. 그걸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이 내가 로또만 되면 뭐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직까지 당첨된 분이 없는 것 같고, 뭐 성공해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약속은 태산 같은데요, 실천은 두더지 둔덕 같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게 되죠. 그죠? 누가 약속을 잘 지켜요? 우리 집사님이 저 7시에 올게요. 그럼 7시 딱 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집사님 7시에 만나요? 그럼 정말 7시에 딱 와 있어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태도가 돼야 돼요. 그분은 뭘 하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나갈게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시간에 갈게요,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믿어야 그 사람한테 일거리가 오죠. 그죠? 그 사람을 못 믿으면 그 사람에게 일거리가 안 와요. 일거리 줄라 그래도 아, 이거 줬다가 저 사람 이거 다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못 맡겨요. 근데 믿음이 가면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 중에서 시작이 뭐냐면 약속 시간 지키는 거예요. 약속 시간. 제가 몇 시에 갈게요? 그럼 그 시간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은 갈게요 해놓고 안 와. 막 30분도 늦고 1시간도 늦고 어떤 경우는 자기가 캔슬해버려. 그러면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신용이라는 게 떨어져요. 자, 그런데 이게 사람들과의 약속에서만 이러느냐? 이 사람의 태도는요, 일하면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일하면서도 고객들한테 아, 손님 제가 언제까지 해드릴게요? 또 거래처 사장님은 사장님 제가 언제까지 해드릴게요? 못 지켜요. 습관이 그렇게 들려있어서 그래, 습관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요, 예배 시간 10분 전에 꼭 오세요. 꼭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 다음 예배를 드려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 자세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도 장차 그렇게 성장해서 성공하고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아요. 시간 됐는데 똑같아요. 제가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인터뷰를 보러 갈, 다른 교회에 인터뷰를 보러 갈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실수를 아직까지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 그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였어요. 제가 이제 분당 쪽에서 사역하다가 새로운 교회에 이제 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제가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몇 군데 하고 인터뷰로 오라 그래서 인터뷰를 갔는데, 아, 거기가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또 길치예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길치고 이러니까 그 동네를 뺑뺑 돌다가 결국은 제가 늦었어요. 늦었는데 보니까 인터뷰가 거의 뭐 한 30분 늦은 거예요. 30분 늦었더라고. 뺑뺑 돌다가 제가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 1시간 늦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벌써 한 30분 진행된 거예요. 결국은 제가 거기서 인터뷰도 제대로 못 해보고 그냥 뭐 그냥 간단한 것만 물어보고 그냥 그 교회 못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 교회 안 간 건 다행인데 그 다음에 간 교회가 의정부 광명교회라서 사실은 제가 더 그 교회에서 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은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일을 제가 잊질 못해요. 왜냐하면 아, 나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조차도 못 얻는구나, 지각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 보세요. 그 사람은 계속 실패하고 떨어지고 인터뷰도 못 보고 자기가 누구인지 말할 기회조차도 얻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신용을 줄 기회조차도 얻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지만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불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람은 잘 지키지도 않고 어기지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분이세요. 그래요. 사람은 실수가 많아서 사실 약속을 많이 어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때인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손자이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란 사람을 이제 왕으로 부르셔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다윗에게 베풀었던 모든 은혜를 그에게 베풀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마음이 변질됐고 그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으로 통치했어요. 그에게 심각한 세 가지 죄가 있었는데요. 그 세 가지 정의 죄를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는 뭐냐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섬기게 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자꾸 오가니까 금송아지를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인 단에 하나 만들었고 남쪽 경계에 베델에 하나 만들어놓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죄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시작. 레위지파가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어떤 레위지파가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레위지파만 제사장으로 세우도록 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사장으로 세웠던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건. 제사장만, 레위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어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셋째,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변경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절기인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날짜보다 한 달 뒤에 자기 편의로 임의로 한 달 뒤에 하도록 그렇게 지키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죄의 특징이 뭐냐 뭔지 아세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꼭 예루살렘에서만 제사해야 되냐? 꼭 레위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꼭 그 날짜에만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건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그냥 변경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든, 이게 자기 합류예요. 자기 합류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여전히 중심이 있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게 자기 합류화예요.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빠집니다. 내 생각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기꺼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틀린다? 그러면 내 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힘들더라도 지키기 쉽지 않더라도 합리화하지 않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 순종하는 게, 그게 사실은 진짜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갖고 여로보암 왕이 만들어 놓은 제단이 있었던 베델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하죠.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선지자는 그 이후에 290년, 300년 정도 뒤에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300년 뒤에 있을 일을 예언해요. 남유다의 요시아라는, 심지어는 그 왕의 이름까지 예언합니다.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서 베델의 거짓 선지, 거짓 제사장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이런 불길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달갑지 않았던 여로보암이 군병들에게 저놈 잡아라 그런 거예요. 손을 뻗 분양하다가, 제단에 분양하다가 이 선지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분 나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쫙 뻗쳤는데 이 손이 그 자리에서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도로 거두지 못했다. 이게 그냥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도로 거두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하던 제단은 쫙 갈라지면서 제가 다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 여로보암 왕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진짜 선지자임을 아마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손에 마비가 풀리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탁을 해요. 선지자는 그걸 또 기도를 해요. 마비가 풀리도록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손에 마비가 풀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이상한 장면이 여러 개가 나와요. 사실은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좀 이상해요. 악한 왕 여로보암의 마비된 손은 다시 안 고쳐줘도 되잖아요. 그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 악한 사람인데, 범죄한 사람 안 고쳐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손을 다시 고쳐주셨을까요? 선지자의 말대로 된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입에서 나온 말은 그대로 된다,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그대로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전했는데 그 말씀 역시 그대로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보면 1절부터 3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이란 표현이요 아주 정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여로보암 왕은 그 선지자에게 물질적 보상을 해줄 테니까 왕궁으로 가자고 초청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에게 그곳에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너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 때문에 선지자는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왕이 나라의 전반을 쪼개서 둔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는 자기 길로 갔어요. 자,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한 가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이 있었던 베델에는 한 늙은 선지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던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선지자가 변질됐어요. 나이가 늙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문학적인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엘리 선지자가 비둔한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살이 좀 찔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는 엘리 선지자의 영적인 비둔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서는 이 선지자가 뭔가 말랐다, 뭔가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선지자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 선지자는 어느 순간 변질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 왕의 권력 아래서 안락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로부터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이 소식을 이 그 늙은 선지자가 아들로부터 듣게 돼요. 그래서 그는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라가서 자신의 집에 초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여로보암 왕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말하면서 이 늙은 선지자, 사실은 거짓 선지자죠, 이 늙은 선지자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아, 나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다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여러분 이 나이 그 늙은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감각은 잃어버렸는데 뭐가 생겼냐, 교활한 것이 생겼어요. 교활한 것이, 교활한 말을 해요. 그때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러분 벌써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마음을 열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에게 먹을 걸 주고 잘 섬기라 그래서 이렇게 왔다,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유다의 선지, 그 유다에서로부터 온 선지자는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아, 사실은 여러분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고 활동을 그럼 한참 했을 거 아니에요.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선지자를 대접해 주라고 하나 천사가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마 거기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로부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을 받아요. 잘 먹어요. 그런데 그 젊은 선지자가 그냥 개걸스럽게 배고파서 막 먹고 있는데 그때 그 거짓 선지자, 늙은 선지자죠, 베델에 있었던 그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은 지 정말 오래됐던 사람이었거든요. 거짓 선지자예요. 가짜예요. 좀 전에도 거짓말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먹고 마신 선지자가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갑자기 하나, 밥 먹고 있는데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4절 이하로 쭉 넘어가 보면 사자가 나귀를 타고 가던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를 만나서 그를 물어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사자는 그 선지자를 먹지 않아요. 물어서 죽이긴 했는데 먹지 않고 나귀 역시 잡아먹지 않아요. 그냥 늙은 선지자가 올 때까지 그 옆에 나귀와 함께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죽은 선지자 옆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한 장면이죠. 뭐 만화에서나 나올,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소식을 들은 선지자는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사고 당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이에요.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천국에 갔다 못 갔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됐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불편한 상황들이 자꾸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는 사자에 물려 죽었어요. 이 사람은 이 중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물려 죽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여로보암 왕의 마비된 손은 하나님께서 아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치유해줬어요. 이 사람 벌받아도, 백배를 벌받아도 마땅한데 이 사람의 마른 손은 치유해줘요? 또 베델의 늙은 거짓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를 속여서 범죄하게 한 원인 제공자였는데 그에게는 특별한 징계를 내리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본문이 내용이 막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거는요, 이 선지자가 실수를 해서 죽긴 했어요.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유다로부터 온 거짓 선지자,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었어요. 여로보암의 제단이 무너지리라 한 것도 그대로 됐어요. 여로보암의 마비된 손도 나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죽어가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어긴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을 어긴 자가 어떻게 된다라. 사자한테 물려 죽었어요. 늙은 선지자가 그걸 보고 있어요. 말씀을 어긴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걸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보고 그 소식을 또 누가 들어요? 여로보암이 다 보고 들어요. 자, 그럼 뭐예요? 여로보암과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큰 죄를 죄에 빠져서 그는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고 있는 주요 인물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 그 늙은 선지자,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자에겐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너희 백성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여로보암과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쭉 내려가서 이제 34절 말씀 볼게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이 34절이 마지막 절이지만 33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은 이 일을 알고서도 이 일 후에도 여전히 범죄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집은 땅 위에서 끊어졌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분의 뜻을 거스렸던 여로보암과 그의 집은 완전히 멸망하게 됐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수시로 약속해놓고 어기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이다? 그거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100%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데, 그렇게 된다는데 여러분 그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의 길을 두셨고 사망과 화의 길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신뢰한다면 사망과 화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과 복의 길로 가기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면 당연히 그 길로 선택하죠. 왜 딴 데로 가요? 거기는 사망의 길인데, 거기는 화가 임하는 길인데 내가 왜 글로 가요? 축복의 길로 가죠. 생명의 길로 가죠. 제가 우리 사역 브레이크 기간에 읽었던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간증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맺을게요. 이분이 젊을 때부터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대학생 때부터 사업을 했으니까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친구 사업 보증 한번 잘못 써주고 어찌어찌 하다가 부도가 나서 50억의 빚더미에 앉았다 그래요. 안경점 사업을 했는데 안경점을 대단히 대형 안경점으로 크게 했던 것 같아요. 50억 빚더미, 사실 5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보통 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근데 50억 빚더미에 앉았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돈 나올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100평짜리 대형 안경점을 운영했는데 나중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2평짜리 안경점을 저 멀리에다가 운영하면서 겨우겨우 살았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다음날 장사를 위해서 500만 원 물건값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다음달 장사 이제 물건을 사야 돼. 이걸로 물건 사야 다음달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불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안경점에 들어오시더래요. 성령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그 돈을 헌금하라는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보통 때 같으면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그 이제 사업이 망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훈련을 받았는데 그렇게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훈련을 받아본 저자가 여러분 이게 완전히 밑바닥까지 치잖아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치고 하루하루를 만나로 사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로 사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느 순간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로서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월급 받고 사냐, 내가 이 뭐 세상에서 돈 버는데 뭐 장사한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먹여 살리고 하나님의 만나로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다.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이 여러분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500만 원 이거 못 주죠. 못 드리죠. 이건 아니 좀 여유가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거 못 드리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말씀 감동을 주시는데 다음 달 장사가 걱정됐지만 이분이 어떻게 아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뭐 이거 완전히 없을 때 이분이 이거 완전히 없을 때는 아들하고 같이 간장에 밥 비벼 먹어 가지고 그거를 1년을 넘게 간장만 먹었대요. 그러니 이게 입에서 간장 냄새가 나고 막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완전히 밑바닥까지 그래도 간장 이상은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그래서 그냥 헌금하기로 한 거예요. 헌금을 전달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은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드린 헌금이 헌금이 나올 데가 없었대요. 그 선교사님한테도. 근데 첫 열매였다 그래요. 근데 그게 기반이 돼서 나중에 아프리카에 훌륭한 대학이 세워졌다 뭐 이런 내용이 간증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헌금을 전달했어요. 근데 다음 달 장사를 이제 어디서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물건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안경쇼에 갔었던 친구가 큰 박스 40개를 안경점으로 배송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갑자기 40개를 보내왔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거래 명세표를 보니까 안경값이 무려 4,800만 원어치예요. 그러니까 한 10배죠. 선교사님 드린 거에 한 10배 정도 되는 4,800만 원어치인데 그런데 그걸 보낸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였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그 친구의 편지가 있더래요. 왠지 그 안경 전부를 그냥 그 어려운 친구한테 선물하고 싶어서 그 40박스를 그냥 보낸 거예요. 그 친구도 손 크죠. 예수 믿지 않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40박스를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걸 그냥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나중에 이제 재기하고 그런 일들을 보니까 그 책에 막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재기에 성공하고 그 50억의 빚이 있었잖아요. 50억의 빚이 있는데 그걸 4년 만에 다 갚았대요. 어떻게 갚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죠. 그죠? 50억의 빚도 4년 만에 청산하고 지금은요, 이분이 전 세계를, 여자분이세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순종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믿고 그냥 믿고 그냥 순종해 보세요. 믿고 순종하고 이걸 계속 훈련해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믿고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경험 못해요. 근데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보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걸 내가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우리 광명의 성도들이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한 곡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